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자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네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드디어 구역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열왕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 2년, 3년 해야 될지 또 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한번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솔로몬의 이야기이고 또 중간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이제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약간 뒤엉켜 있을 때는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유익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큰 1번 열왕기를 소개합니다. 예, 에이범 명칭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열왕기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인데 그 70인역 성경에서 상과 하로 나누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상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라고 명명된 것은 왕들의 이야기가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열왕기를 킹즈의 왕들이라고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분류로 하면 열왕기는 전기 예언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 네 권,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렇게 네 권을 전기 예언서라고 하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12권 전부를 한 권에서 요 네 권을 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왕기를 역사서라고 분류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예언서라고 분류하는 것이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열왕기는 역사의 이야기인데 이 역사가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무대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언서로 분류하고요. 또 하나는 이 열왕기서 속에 비문서 선지자 또는 비문서 예언자, 비문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를 비문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비문서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열왕기는 다윗 왕 말기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다룹니다. 우리 천천히 보게 될 것입니다. 1번 기록연대. 제가 그거 지우지 않고 일부러 써놨는데 헷갈리실까 싶어서 큰 틀에서 보면 주전 586년에서 537년 사이이고요. 좀 더 폭을 줄이면 주전 562년에서 537년 사이가 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열왕기의 1차 독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는 그 유다의 그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린 것, 그것이 주전 562년경인데 좀 더 길게 보면 560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까지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나옵니다. 그 잡혀간 지 37년 만에 풀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으니까 그 후에 기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고 그 첫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주전 53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이 사이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큰 틀에서 보고 좀 더 줄이면은 그 여호야긴이 풀려났을 때가 주전 562년경인데 그때부터 537년 첫 포로가 돌아올 그 사이에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봅니다. 3번 기록자. 기록자는 일단 미상으로 하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주전 627년경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로 본다면 그 여호야긴이 포로에서 그 석방된 지 그게 주전 562년이라면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한 85세에서 86세 정도 되었을 텐데 그렇게 높은 나이에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왕기하 25장에는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성전이 붕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예레미야가 썼다면 예레미야도 끌려가야 정상인데 그래야 그쪽에서 상황을 보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될 텐데 예레미야는 그 유다의 장관 요하난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그 탈무드는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아무튼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거주했던 익명의 편집자 누군가가 이것들을 기록하고 모아서 이거 들려줬을 거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에게 쓴 것입니다. 큰 틀, 그러니까 좁게 보면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하고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그때는 아수르 때인데 대부분 그때는 끌려가지 않고 그 아수르 민족을 사마리아의 심음으로 혼혈 정책을 썼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 아수르, 이제 나중에 바벨론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오래 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유다에서 끌려간 그 전체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2번 기록 목적.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이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징계와 멸망이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은 국력이 약하거나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깝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를 향해 등을 돌린 삶은 자신의 인생을 부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전원이 끊어진 냉장고와도 같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해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음식은 인해 상합니다. 예, 밖에라도 두면 공기라도 통해서 덜 상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냉장고 안에 있으면 처음 상하기 시작한 것이 번져가지고 다른 것들을 더 빨리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인생은 부패하게 됩니다. 나번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이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보호와 회복이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은 언제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고와 회복, 이 열왕기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서 기록의 두 역사관인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들을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역사를 기록하는 데는 무슨 그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기전체, 뭐 편년체, 뭐 기사 본말체, 강목체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 대표적인 게 기전체와 편년체인데 기전체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기전체입니다. 뭐 여러 자서전들 다 기전체입니다. 그 편년체는 그 연도연자거든요. 그러니까 날짜순으로 쓰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왕조실록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왕이 뭐 이렇게 했다. 그 날짜별로 일기 쓰시잖아요. 예, 그게 편년체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역사를 쓴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 관점을 잡아야 되겠죠. 아, 나는 어떤 그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써야 되겠다고 하면 그 왕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쭉 써 내려갈 수 있고 아니야 나는 백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그 백성들의 삶 어느 농촌 뭐 어촌 이런 데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뭐 왕의 이야기 대신에 신화 이야기도 쓸 수 있죠. 예, 지금 그저 한 번도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 TV에 그 태종 뭐죠 이방원 뭐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주인공인데 그 한 몇 해 전에 그 동시대 인물인 정도전회를 했던 기억을 내가 몇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인데 그 태종의 시각으로 조선을 볼 수도 있고 정도전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또 그 비슷한 시대에 만약에 나는 정몽주 입장에서 쓰겠다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겠죠. 예,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오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한 100년쯤 정말 되었을 때 누군가가 100주년 기념교회에 100년의 역사를 쓴다고 하면 뭐 누군가는 뭐 목사를 중심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봉사자를 중심으로 쓸 수도 있고 어떤 행사를 중심으로 쓸 수도 있고 양화진이나 순교자 기념관을 중심으로 쓸 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아무 생각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떤 또렷한 두 큰 관점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번, 예, 그것도 지우지 않았는데 예, 신명기 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맺은 언약에 기반합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면 복과 평화가 있지만 주신 계명에 불순종하면 화와 멸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앞에 그 열왕기가 쓰여진 목적과 비슷하죠. 예, 그 요 시각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 그 교안에 그대로 있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 순종하면 복이고 반대로 하면 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감에 따라서 이제 옷은 네가 입어야지, 신은 네가 신어야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또 만약에 뭐 초등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너희들 말씀 지키고 살면 좋겠어. 안 지키면 너희들이 제대로 되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대간 백성이 성숙해지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성경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나라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 사람과 그 나라도 하나님께 멸시를 받게 되더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대기 사관입니다. 역대기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윗 이야기가 제일 많고 그 유다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요구하는 나라의 샘플이 다윗이 통치할 때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빼앗은 것처럼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빼앗겼는데 이 시각으로 보면 신명기 사관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해도 내가 인생 채찍으로 때리고 매질을 하고 해도 빼앗지 않을 거야. 끝까지 이어주게 할 거야. 이것이 역대기 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신명기 사관의 삶과 역대기 삶의 사관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명기 삶처럼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난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너 다시 돌이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사관으로 기록된 성경이 그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네. 세 번, 신명기 사관은 선지자적 사관이라고 하고 역대기 사관은 제사장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어떤 바른 소리를 해야 되고 왕에게 가서 질책도 해야 되고 돌이키게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짓기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들고 오면 하나님께 중보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신명기 사관은 선지자적 사관, 역대기 사관은 제사장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마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역대기에는 엘리야 선지자 이름은 딱 이름만 한번 나오고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왕기에는 여러 왕들의 치세를 평가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예. 또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거 그 신명기 사관이랑 똑같죠. 예. 그 반면에 역대기는 성전 제사, 제사장의 반열 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예, 그냥 염두에만 두고 있으면 앞에 내용은 되겠습니다. 예, 그 3번 시편 121편 1절 2절 예, 이번 주까지는 그냥 읽고요. 예,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암송 한번 해보십시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거나 암송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아멘. 예. 그 다음에 큰 4번, 1절에서 4절은, 예, 우리의 연수가 72요라고 제가 제목 붙였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한 70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A번, 다윗 왕은 일부를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예, 나이가 많아 늙어서. 열왕기가 말년에 다윗 왕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 사무엘하가 그 다윗의 이야기 아직 마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영어 성경을 제가 이에서 이 1절을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 1절이 시작이 now 아니면 end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접속사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제 그때 등장하게 되는데 한 16 정도로 본다면 지금은 70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가죠. 네. 제가 43살 때 우리 교회 왔거든요. 예, 15년이 지났습니다. 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딱 제 나이가 이지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딱 시작할 때 나이더라고요. 예, 또 시간이 지나면 저도 이제 그 퇴임을 하겠죠. 네. 그 이 이불을 덮어도 다윗이 따뜻하지 않았는데 좀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불을 스스로 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덮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불 덮을 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불 무거운 것은 다시 덮기 어렵잖아요. 네. 아무튼 사람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지는 것은 그 각자 각자의 책임이자 복입니다. 예. 곧 아주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신하들은 다윗 왕을 모시게 하려고 어떤 해결책을 내었습니까?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살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예,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신하들은 다윗이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국정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대통령의 우리나라 현재로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 상급이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진료 기록은 국가 기밀 2급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누워서, 예, 꼼짝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삭을 데려왔는데, 그, 이 수넴 여자지 않습니까? 그 고대의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젊은 여자, 아니면 젊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잠자리에 하게 함으로 이제 몸을 따뜻하게 데워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뭐 풍속 같은 것들이 있었죠. 예, 별로 도움은 안 됐겠지만. 예, 그래서 이 아비삭이 수넴 여자인데 그래서 그 슈나미티즘? 이제 그렇게 데려오는 것을 예, 슈나미티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하들이 더 지혜로웠다면 젊은 처녀를 건의하여서 데려오지 않고 빨리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선정하도록 건의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때 좀 제대로 건의해서 제대로 세웠다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4번 다윗 왕은 젊은 여인 아비삭의 시중은 받았으나 무엇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답니다. 다윗이 아비삭의 시중은 받았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기력이 너무 쇠했기 때문이거나 두 번째는 그 바세바를 데려와서 동침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회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어떤 참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후자 쪽에 마음이 더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기는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뒤에 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그 꽤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것이 참 훌륭하지만 이 제안 자체를 거절했다면 훨씬 더 존중받았을 것입니다. 큰 5번 5절에서 10절은 제가 부자 유반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삼강오륜 중에 부자 유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인데 예 그것을 약간 꼬아서 아 부자 유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밀감이 아니라 반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A번 예,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한 학깃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예,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를 바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실제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른 높아짐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겸손한 삶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보다 자신을 더 존중하는 삶이 없습니다. 2번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된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네,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첨단 부대의 진용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똑같이 예, 병거와 뭐 말들 준비하고 호위병 50명 뒀었거든요. 그 열왕기하 15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자기 형이랑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5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예,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예, 우리가 그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것을 막 세워놓아도 그 자기를 위한 그것이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우리는 재물이 자기를 세워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모으는데 그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자기를 세워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은 정말 평탄한 삶을 살 건데 올라갔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재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력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세워놓은 것, 또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것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즉 다윗은 그에게 무엇을 한 일이 없었습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한 심히 준수한 자,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예,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암논이 그 압살롬의 친여동생, 그 암놈에게 이복 여동생인 다마를 강제로 범하고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길라압인데 성경에 딱 한 번 그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길라압은 요절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남은 넷째 아들이자 이제 실제적인 장남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남아있는, 다윗에 남아있는 아들 중에 자신이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6절에서 가장 그 히브리 성경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 때도 그랬지만 이 아도니아도 그냥 방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번도에 그 앞에 작은 숫자가 있고 아래 보면 각주가 있죠. 그 아래 보면은 평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야단 안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하는데 제게는 이렇게 읽힙니다. 속은 겉은 심히 준수했을지 몰라도 속은 전혀 준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도니아는 외모는 얼짱의 몸짱이었는데 그 속, 그 용모, 외모 말고 네모는 속은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그 한자 말로 왕기, 왕이 될 만한 사람,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을 임금왕자에 그릇 뒷자를 써서 왕기라고 하는데 아도니아는 겉만 왕기였지 속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성공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을 함께하게 해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성공의 경험만 하게 해주는 것 빠르게 양육하지 못합니다. 양육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말들만 하면 주눅이 들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또 칭찬의 경험과 책망의 경험을 동시에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스티븐 왕이 되려 하는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예,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 요압이 군부 세력을 대표한다면 아비아달은 종교 세력을 대표합니다. 그 희화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이 그 헤브론의 왕이었을 때부터 함께했던 예, 그 연장자들입니다. 요압은 우리가 쭉 봤듯이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압은 다윗에게 양날의 칼과 같았습니다. 예, 그 라빠 성을 점령할 때 그 바세바 사건이 일으킬 때입니다. 예, 그때 그 진두지휘했죠. 또 반면에 그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아브넬과 아마샤를 그냥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 다윗이 인구 조사라고 할 때 그거 안 해야 됩니다라고 또 바른 말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비아달은 사울이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을 살해하였을 때 유일한 생존자였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사독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생에서 어떤 선택은 한 번만 바른 것 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바른 선택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 연속된 바른 선택이 바른 삶을 만들어내고요. 바른 인격을 만들어내고요. 바른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2번 왕이 되려 하는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8절 볼까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제사장 사독, 분하야, 나단, 시므이,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은 앞에 사독은 그 엘라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후손인데 아비아달과 함께 지금까지 쭉 오다가 이 지금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사이에서 지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비아달이 사독보다 훨씬 더 연장자였고 선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분하야는 다윗과 함께한 30명의 장군 중에 하나였고 그 사자를 물리칠 정도로 용감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사실 대사장이었는데 너무 용감했기 때문에 장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나중에 요압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군대 장관, 지금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했고 바세바를 범했을 때는 책망했던 사람이었고 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시므이는 그 사울의 친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므이 레이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소위 구세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솔로몬과 함께할 사람들은 신세력, 그러니까 신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 사독과 아비아달 놓고 보면은 사독보다는 아비아달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또 분하야와 요압을 비교하면 요압이 훨씬 더 영향력이 지금 현재로는 큽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와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눔 및 결론, 예, 이번부터는 한 나눔 문제를 두세 문제씩 한 장 넣으려고 합니다. 한번 자유롭게 구역 식구들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A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갑은, 골리앗과 싸웠던 청소년 다윗이 이젠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 듬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과거 10년 전 또는 20년, 30년 전 등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성숙이 있었습니까? 더 나아진 점은 무엇입니까? 예,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아주 오래전에 그 이지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25년쯤 전인데요. 그 이지트 목사님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목사님이 그 25년 전보다 더 젊었을 때 어머니와 제철아 발이 시리다. 방을 좀 더 따뜻하게 하면 좋겠다. 그때 이재 목사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방이 너무 따뜻하면 좋지 않습니다. 방이 약간 찬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실 때 이제 당신의 발이 시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말이 되니까. 그때 저는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 이야기 들을 때 저는 발이 시리지 않았거든요. 저도 40대 후반이 되니까 발이 시리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제가 뭐 30대 때 이럴 때 이제 그 교우님들에게 신방을 가면은 그 신으라고 슬리퍼를 주잖아요. 저는 그걸 왜 주는지를 그때는 이해를 정말로 못했습니다. 몸에 저는 열도 많고 그걸 신으면 귀찮기만 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깝깝한데 주니까 안 신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신었거든요. 나중에 발이 시리게 되니까 있죠. 막 찾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나이가 되어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뭐 30대나 훨씬 그 이전에 발이 시리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발이 시리고 보니까 그 마음이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인생이 깊어질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예,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과 비례해야 합니다. 예, 그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또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본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고 자기를 위해서 군사 조직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고백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자기는 자기 일을 하고 그것이 합쳐지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되고 해 주신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느헤미야 배우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방 땅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과 여러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훼파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허락을 얻어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아마 적어도 최소한 2개월은 걸어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전체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또 방해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복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예.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제가 97년 10월에 안수를 받고 지금 이제 25년 횟수로 25년째가 이제
됐는데, 그, 뭐, 능력은 없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합니다. 예.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않았다면 상상만 해도 있죠. 그,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함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2번, 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퇴장할 때를 바르게 분별한다. 퇴장할 때를 바르게 분별한다. 등장보다도 퇴장이 더 중요합니다. 바른 퇴장이 등장과 과정의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퇴장이 추하게 되면 그 등장도 추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또한 그 바른 퇴장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것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퇴장은 점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제 퇴장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게 그때 가서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장할 때부터 그 퇴장이라는 그 시간을 두고 매일매일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야 할 때, 퇴장해야 될 때가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어와 목적으로 삼는다. 하나님을 주어와 목적으로 삼는다. 아도니아는 자기 자신을 주어로, 예, 스스로 높였죠. 또 목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삼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어가 되고 자신이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 자기가 주어가 되고 자기가 목적어가 된 사람의 삶이 어떤지, 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은 내게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예, 하나님을 주어와 목적으로 삼은 다윗을 한번 그 보십시다. 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그 하나님을 주어와 목적으로 가는 목적으로입니다. 목적으로. 예. 이 지금 이 부자도 나, 내 이런 말 많이 쓰고 다윗도 나, 내를 같이 쓰는데 느낌은 전혀 내용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4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될 것인지보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인지를 의식해야 했습니다. 예,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 성전 위에 계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겠다고 결단하며 노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 지난주 본문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그 demon possessed, 예, 귀신에게 사로잡힌입니다. 예,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귀신 들린 게 되고요. 만약에 spirit possessed,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사로잡힘입니다. 예,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면 세상에 미친 것이 되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어와 목적으로 삼고, 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함께 살아가십시다. 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시편과 베드로전서 5장 6절인데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부터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등장할 때는 청소년이었지만 이제는 마지막 숨을 내어 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등장할 때가 있다면 퇴장할 때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을 떠나야 할 때가 있음을 매 순간 생각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퇴장이 등장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어와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어와 목적으로 삼다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며 인생을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증세는 과거보다 옅어졌지만 그 넓이는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것이 언제 정점을 짓고 잦아들지, 언제 종식될지, 우리의 완전한 일상 복귀일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시기에 소망 가운데 걸어갑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더욱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대면 모임의 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장님들과 근찰님들께 섬김의 기쁨과 성숙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퇴장할 때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을 주어와 목적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눈을 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올 1년 동안 구역에서 수고하며 섬겨주실 구역장님들과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